그러면은 이제 폴 튜더 존스의 매매 방법론 자체를 더 깊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5년 전 영상에서 리스크 리워드 비율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당시에는 이제 승률이 낮아도 그 리스크 리워드, 그 손익비가 높으면 수익이 난다 정도의 개념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제 존스가 이 원리를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시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존스는 손익비가 5대 1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맞으면 5를 벌고 틀리면 1을 잃는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으면 5를 벌고 틀리면 1을 잃는 매매를 10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8번 틀리고 2번만 맞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번 맞았으니까 플러스 10이고 8번 틀렸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합계는 플러스 2가 됩니다. 두개 합하면은. 그래서 10번 중 8번을 틀려도 결과적으로 수익이 남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은 결국 1달러를 걸어서 5달러를 벌수 있다는 뜻이고, 적중률이 20%만 돼도 본전 혹은 그 이상 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정반대 구조로 매매를 합니다. 맞으면은 1, 2를 벌고, 틀리면은 이게 노심초사하면서, 아, 이거 자꾸 물타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틀리면은 3에서 5를 잃는 구조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승률이 60%여도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존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자주 맞추느냐가 아니고, 맞았을 때 얼마나 크게 벌고 틀렸을 때 얼마나 작게 잃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손익비와 승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쇄되고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손익비와 승률 사이를 조정하는 거는 뭐 물타기라든지 불타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기법들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기대값이고, 그 기대값이 양이냐, 그 확률적 우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존스가 얘기하는 뭐 손익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거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는 좀 힘들고요. 근데 다만 그 실제로 매매를 할때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5대 1 손익비를 유지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차피 난 손익비를 높게 잡기 때문에 뭐 80%는 틀린다고 생각을 한다, 요렇게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손절을 어쨌든 칼같이 잘할수 있고, 그렇게 손실을 봤을 때 짜잘하게 짜잘하게 손실을 입기 때문에 멘탈 유지하기가 좀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근데 만약 반대로 한번 틀릴 때 엄청 다 잃어버리는 식의 매매를 하면은 승률은 되게 높아가지고 일식 막 계속 벌다가 한번 매매를 안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5를 잃어버려서 다섯 번 매매했던 그 이익을 다 날려버리면은 멘탈적인 타격이 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멘탈적인 부분이 이제 확률적 우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뭐 요게 좀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거장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알아보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변곡점을 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추세 중간에서는 5대1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랐는데 좀더 오를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 기껏해야 2대1, 3대1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약간 이 추세가 꺾이려고 한다, 그 추세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하면은 손절 라인은 1로 잡아도 5 정도 먹을 게 있으니까 이게 5대1의 어떤 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변곡점에서는 변곡점이 될 만한 곳, 그 중요한 지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지지나 중요한 저항까지 왔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뚫는다면 또 엄청나게 크게 터지고, 지지를 안 뚫으면은 반등을 하겠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중요한 변곡점이 맞다면은 지지가 뚫렸는데 그냥 어물쩡 여기 있는 경우는 잘 없을 거고, 이게 지지가 맞다면은 여기서 반등했을 때 어물쩡 여기 있는 것도 좀 드물겠죠?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여기서 좀 넓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런 부분에서 이제 1대 5를 잡았을 때 굉장히 좋은 매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약간 그냥 횡보하고 막 변곡점도 아니고 중간에 막 이런 데 있을 때는 뭐1 금방 치든지 올라봤자 뭔가 그 변곡점이 아니니까 크게 터지지 않나서 5를 못 먹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존스 스스로도 이제 추세 중간보다는 추세가 꼭대기거나 바닥일 때 주로 크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곱씹어 보면 굉장히 과감한 주장입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통념은 추세 추종이 좀 더 우세하기도 한데 존스는 추세 끝을 잡으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말이 쉽지 변곡점을 정확하게 잡는 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여기가 꼭대기인지 혹은 여기가 바닥인지 알 수 있으면 뭐 손실 보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존스는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거고요. 이게 여기 바닥인가 변곡점인가 했는데 좀 내리면은 또 변곡점인가 또 내리면은 변곡점인가 이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20%만 맞아도 오를 먹는다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딱 보면은 사실 이게 그냥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승률과 손익비, 손익비가 어느 정도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거, 서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추세 추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반전 매매를 할 것이냐, 그냥 요거에 따라서 승률과 손익비가 그냥 달라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뭔가 대단한 비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추세를 추종하는 쪽은 보통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추세에 따라서 그 올라갈 뭐 승률이 좀 높으니까 계속 뭐 추세에 따라서 매수하다가 이게 만약에 꺾이는 지점이면 뭐 크게 잃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반전하는 쪽은 반전을 잡으려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손절이 짧게 짧게 되지만 반전 됐을 때는 완전히 끝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되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개인 투자자, 개인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여기서 가져갈 부분은 어느 쪽이든 한쪽을 정립을 해야 된다. 추세 추종을 하면서 승률 높은 전략을 가져가면서 손익비도 계속 높게 가져가려고 집착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반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승률이 낮더라도 손익비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승률도 낮은데 자꾸 익절을 빨리 해. 예를 들어서 아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주식을 사는 사람들 오늘 가장 많이 20% 떨어진 주식 찾아서 매수하는 사람들 이런 전략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요 끝에 꼭지를 잡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뭐 손절을 여러 번 한다든지 시도를 여러 번 중에 한 번만 내가 성공하면은 크게 먹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승률이 낮아지는 거를 허용해야 되는데 무조건 모든 거 이기려고 나는 바닥 잡으려 들어갔는데 또 내리면 또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평단가 올리려고 또 물타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승률을 억지로 올리면서 이 위에도 많이 먹으려고 막 한다든지 어쨌든 요 상세 관계에서 한쪽으로 원칙을 잡고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모순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은 결국은 승률도 낮아지고 손익비도 낮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스는 요렇게 본인은 변곡점 매매를 하고 승률이 낮아도 손익비를 높게 가져가는 것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는 승률이 좀 낮으면은 여러 번 계속 틀리면서 계속 자본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그럼 10번 시도하는데 자본이 바닥나면은 11번째도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멘탈도 털리고 뭔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존스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장치는 이중 선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손절 가격만 설정을 하는데 존스는 시간도 손절을 합니다. 일정 시간 내에 내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손실이 없고 지금 뭐 오를 수도 있지만 무조건 나간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 손절은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존스의 일본 버블 트레이딩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자신은 그 멘토였던 털리스한테 털렸던 털리스에게 배운 원칙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중요성.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 에 있어서도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에 어떤 총매로 인해서 본인의 적정 가치가 언제 실현되느냐가 사실상 본인의 연수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30% 저평가된 종목을 내가 매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다들 이게 저평가되었다는 사실을 다들 몰라가지고 3년, 5년, 10년 동안 나만 알고 있어. 그래서 가끔씩 아 나만 알고 싶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로 나만 알고 있는 종목이 돼버리면은 그 비효율성이 해소가 안 되면서 적정 가치 실현이 안 되고, 그러면 저는 사실 뭐 연수익률로 따지면 나중에 그거를 30%를 먹더라도 연수익률로 뭐 5%밖에 안될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자한테도 중요한데, 요거를 트레이더 관점에서도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본받을 만하다. 이거 되게 좋은 기법이지 않을까 싶고, 요게 단순히 시간 가치의 개념 말고도 멘탈 관리에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치는 실패할 때마다 포지션 사이즈를 줄인다는 겁니다. 역마팅게일이라고 하는데, 도박에서 마팅게일 배팅이라고 하면은 1을 배팅해서 지면은 2를 배팅하고, 2 배팅해서 지면 4를 하고, 이 8, 16식으로 이제 두 배씩 배팅하는 건데, 보통 물타기가 이제 마팅게일 배팅이라고도 할수 있죠. 근데 물타기 하다가 한 방에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오히려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안될 때는 규모를 줄이고 잘될때 늘려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요렇게 하면은 뭐 어떤 부분들이 좋은가? 역마팅게일의 어떤 효과가 뭐냐? 이 방식은 당연히 뭐 맞았을 때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시 졌다가 올랐을 때는 반밖에 못 따겠죠? 근데 대신에 틀렸을 때 생존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는 승률을 높이긴 하죠. 이렇게 갔다 가는 거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가는 순간 이제 물타기는 완전히 승률은 극대화했지만 손익비는 최악으로 가면서 그 패배하는 그한 시점에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역마팅게일을 쓰면은 승률은 좀 낮아지지만 손익비를 높임으로 인해서 연패해서 파산하는 그런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죠. 존스는 여러 가지 치욕을 겪으면서 생존해야겠다. 치욕과 생존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에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역마팅게일을 쓰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그 손익비와 승률 간의 상세 관계도 이론적으로는 폴 튜더 존스의 말이 그렇게까지 뭔가 추가적인 확률적 우위와는 무관한 개념인 것 같지만, 그렇게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절제 우위를 가져다 주고 그게 확률적 우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마팅게일이든 마팅게일이든 사실상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정해진 원칙을 따라서 베팅을 한다면은 둘 간의 큰 차이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냥 기대값대로 가는 거지. 어느 방법을 쓰든 간에 나한테 확률적 우위가 있다면 그건 실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퀀트적인 전략, 그냥 기계적인 전략이 아니고, 내가 뭔가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 매크로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연준에 대해서 좀 분석해가지고 매매를 진입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자, 제가 어떤 가정을 합니다. 가정, 가설이 있어서 뭐 연준이 뭐 어떻게 하겠지 해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오르겠지 했는데, 매수를 하고 나서 최초에 오를 때랑 내릴 때랑 어느 쪽이 실제로 제 가정이 맞을 확률이 높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손절을 안 치고 바로 이렇게 초기에 움직임이 좀 이렇게 올랐을 때그 뒷단에 실제로 맞을 확률도 높습니다. 반대로 제 어떤 가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최초 움직임이 제 가정과 반대로 간다 하면은 실제로 미래의 어떤 결과도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뭔가 틀렸을 가능성이 요 초도 움직임에서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럼 요렇게 생각해 봤을 때, 물타기라는 거는 내가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 진입을 했는데 처음 시장 반응이 저랑 반대로 가요. 그럼 제가 생각했던 가정이 틀렸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 또 매수를 합니다. 또 틀렸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근데 또 매수를 합니다. 틀린 가능성 쪽에 자꾸 베팅을 크게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역마팅게일을 쓰게 되면은 이제 틀렸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베팅을 줄인다. 또 내렸다? 그럼 정말 틀렸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그럼 또 줄인다. 요거를 그래서 역마팅게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쨌든 나에게 확률적 우위가 있는 쪽으로 좀더 자금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은 굉장히 트레이더라면은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이 결국은 절제 우위에도 도움이 되고 확률적 우위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초도 검증을 통해서 어떨 때 자금을 더 넣을지도 도움이 되는데 결국 감정 통제에도 도움이 되죠. 이제 존스의 가장 유명한 발언 중 하나가 이건데 나의 강점 중 하나는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그냥 히스토리, 과거로만 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죠. 3초 전에 시장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난 정말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신경 쓰는 거는 다음 순간부터 무엇을 할 것이냐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예전 5년 전 영상에서도 딱 한 가지 교훈만 가져간다면 바로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뛰어난 부분 중에 하나, 카지노에서 딜러가 플레이어보다 뛰어난 대표적인 한 가지. 딜러는 어떤 경우라도 똑같은 원칙으로 딜을 하지만 플레이어들은 본인들이 돈 따고 오만해지든지 아니면 돈을 잃어가지고 좀 틸트를 하든지 하면은 최적의 카드를 두는 게 아니고 계속 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획득할 수 있는 확률적 그 우위보다 그런 부분들을 다 잃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치 투자자적 사고면은 가격이 내려오면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요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이랑 그 다음 손익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적정가치가 뭐 여기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 어쨌든 적정가치는 다 추정이죠. 다들 본인이 그 회사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들을 투영해서 적정가치 밴드를 뭐 요 정도 밴드가 적정가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만약에 가격이 내려간다 하면은 요게 적정가치일 확률은 내려가지만 요게 맞다면은 손익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 하락이 펀더멘탈에 영향이 없다는 가정이 있다면은 가격 하락이 손익비를 좋게 하면서 기대값을 올리는데 근데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면은 실제로 펀더멘탈도 뭔가 하락한 게 아닌가 요 부분을 가치 투자자라면은 돌이켜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펠로우의 그 교육 과정에서 가치 투자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가 거장들의 어깨 위에 얹는 법인데 가치 투자를 하는 거장들, 그러니까 펀더멘탈 분석을 해서 적정 가치 평가를 하는 거장들이 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는 여기가 펀더멘탈적으로 뭐 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더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은 이 거장이 펀더멘탈적으로 매력적이다고 한 생각한 부분에서 저는 훨씬 더 손익비를 더 좋게 만든 지점에서 진입을 할 수 있죠. 그럼 기대값이 올라가는 건데 다만 진짜로 기대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 거장이 매수한 시점과 지금 가격이 떨어진 시점 사이에 그런 회사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악재가 없었어야 된다. 뭐 단순한 뭐 풍문이나 혹은 CEO 스캔들 이런 것들은 회사 영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거장이 매수했는데 떨어진 경우에는 거장의 어깨에 탈 굉장히 좋은 기회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존스의 방법론들 중에 뭐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존스의 방법론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2001년, 2002년에 닷컴 버블 붕괴를 활용해서 2년 동안 닷컴 버블 붕괴하는데 또 48% 수익을 올렸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존스의 성과가 점점 둔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서 2012년에 최악의 3년을 겪게 되고요. 이 플래그십 펀드가 연평균 5%에 그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부진이 좀 장기화되니까 뉴욕타임즈가 이런 제목을 실었죠. 눈부셨던 초기 경력 이후에 스타트레이더가 직역함의 안정을 찾았다는 건데 예전 같은 폭발력이 없다. 이렇게 약간 좀 씁쓸한 제목을 단 거죠. 뉴욕타임즈 이 기사에서는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존스가 이때 부진했느냐. 첫 번째는 중앙은행의 제로금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거의 0%로 내리면서 큰 어떤 금리 변동이나 통화 움직임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 존스도 매크로 스윙 트레이더인데 매크로 트레이더한테 있어서 금리와 통화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먹을거리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변동성 속에서 매매를 하니까 근데 그런 변동이 그냥 제로금리 시기가 되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시기만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존스가 익숙해졌던 그런 시장 체제에서 좀 마켓 레짐이 바뀌면서 부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래서 여기 같은 기사에서 블랙스톤의 투자자인 그 힐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로금리 환경에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 위험을 무릅쓴 수익은 무위험 수익률 위에서 계산이 되는데 무위험 수익률이 5에서 0%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설명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로금리 시기가 존스한테는 좀 맞지 않는 시기였다. 그 다음에 그 헤지펀드 경쟁 격화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4,600억 달러였던 그 헤지펀드 전체 운용 자산이 14년 후인 2014년에는 2.5조 달러로 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수익 기회, 같은 비효율성을 놓고 경쟁하는 플레이어가 5배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스 스스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존스 운용 자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금이 적을 땐 사실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초과 수익 기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100억 달러대 찾을 수 있는 어떤 차익 거래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걸 10조를 운영하는데 이런 거를 그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요거는 그 트레이딩 할때그 자금 수용력, 그러니까 캐파시티가 한정적인 기회들이 트레이딩에는 많기 때문에 반면에 뭐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캐파시티가 높은 전략이기 때문에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장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나도 계속 그런 초과 수익 기회들을 좀 찾을 수가 있었죠. 근데 트레이딩은 그것보다 샤프 지수를 더 높게, 더 높은 단기 수익률을 노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떤 수익 기회, 자금 수용력은 되게 낮은 편이다. 근데 이제 유명해지면서 연기금, 국부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운용하는 자금도 많아지는데 이런 기관들이 또 보수적이기 때문에 손실 제한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제 또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저하에 봉착해서 존스도 좀 타겟책을 내놓는데 일단 펀드에서 본인의 트레이딩 비중을 20%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35명의 포트폴리오 매니저한테 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스의 직관에만 의존하는 펀드에서 다양한 전략의 합으로 운영되는 펀드로 전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 새로운 퀀트 펀드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어쨌든 계속 단연간 부진하긴 했어요. 14, 15년 3.5, 1.4%에 불과했고, 16년에는 더 심해져서 7월 달까지 마이너스 2.5%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만 20억 달러 투자자들이 이제 회수해 갔고, 존스가 직원의 한15% 정도 되는 60명을 해고했고요. 뭐 이것도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시대별로 마켓 체제가 다 다릅니다. 연준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사이클들이 다 다른데, 어떤 특정 레짐에서 20, 30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런 선험적인 규칙들이 너무나 강력한 경제학적 명제들로 본인한테 박혀버리면은, 그 시장 체제가 바뀌었을 때 여기에 적응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존스한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어쨌든 금융위기 이전 시대에는 양적 완화라는 게 없었고, 인플레가 온다 하면 그 연준이 그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또 금리를 인상하고, 이게 자산 가격이 붕괴하고, 요런 순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존스 같은 경우에 숏으로 크게 먹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연준이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을 부양하다시피 하면서 20%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큰 하락이고, 하루도 아니고 그냥 몇 개월에 걸쳐서 뭐 10%가 일반적인 조정, 큰 사건이 있으면 20%,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연준 풋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시장 체제로 넘어가게 됐죠. 그요 시기에 요 2008년 이전에 그런 매크로의 경험치에 굉장히 의존하던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고 존스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0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손에 꼽는다. 그래서 방어를 중시하는 그런 철학이 잘 작동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3장이었습니다.